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형수니까 죽여달라고 고발을 하게 되지요. 그 죄목은 내란 음모죄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즉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죽여주시오 해서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은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또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봐도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후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형 선고를 내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상당히 긴 내용으로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비참한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데려갔다니,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은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청을 말합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관청.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이 머물렀던 관청이 있었죠. 옛날에 중앙청 건물이었죠. 그죠? 예, 그것처럼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머물 때 있었던 관청처럼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청이 그 당시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온 군대가 모였다고 합니다. 한 2, 300명 정도 군인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2, 300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은 옛날에는 옷을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었어요. 신분에 맞게 옷을 입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자색 옷은 로마 황제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혔다.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가시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상징하지요. 왕이 왕관을 쓰듯이 가시관으로 왕관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가시관을 씌웠다. 그리고 경례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에게 경배하듯이 2, 300명의 병사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을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 이 갈대는 왕이 손에 쥐는 규, 지휘봉을 말합니다. 왕이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사용하는 지휘봉처럼, 지휘봉인 것처럼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렸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빼앗아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 멸시를 상징하는 거죠. 네.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아마 그 사이에 아마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 같습니다. 가죽끈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채찍질해서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피가 많이 흐르도록, 그래서 뼈가 드러나고 속살이 드러나서 피를 많이 흘려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빨리 죽으니까, 예, 빨리 죽이기 위해서 채찍으로 온몸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합니다. 자, 가다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십니다. 밤새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고 또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찢기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힘도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시몬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를 말합니다. 리비아 쪽입니다. 리비아 쪽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이렇게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30년 지난 뒤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30년 뒤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겠죠. 그죠? 예. 약 30년 뒤에 서기 한 60년, 65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아들의 이름, 두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의 이름들도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이미 다 그 당시는 알고 있는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안디옥 교회, 그 당시 큰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란 말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흑인이란 이런 말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죠?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원래는 뭐 그냥 아프리카에서 살던 유대교를 믿는 순례객이었는데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본의 아니게 강제로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대신 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시몬의 아내까지, 루포의 어머니죠. 아내까지 교회에서 존경받는 여성,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까지 본인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아내도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두 아들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처음에는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마치 내가 사형수가 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인데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느냐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치고 갔더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본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도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그 당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불평을 하죠, 그죠?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고생합니까? 우리 찬양단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는데 우리만 맨날 일찍 오고 지각도 못하고 우리는 합니까? 네, 찬양단 참 수고 많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앞에 서기 때문에 화장까지 하고 와야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죠? 참 찬양단 수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억지로 원망할 수가 있죠. 왜 나를 찬양단 세워가지고 고생하게 하느냐. 예.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기 싫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부끄러운데,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에 루포가 그걸 반항하고 거절하고 억울하다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역사에 사라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맡기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억지로 맡긴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억지로 맡긴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기 싫은데 부담이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한데 주님이 나에게 억지로 맡긴 일이 무엇인가?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억지로 맡긴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란 말은 해골바위 이런 뜻이에요. 해골바위. 해골의 땅. 그래서 아마 바위가 해골을 닮았거나 아니면 공동묘지라서 해골이 막 굴러다녔거나 하여튼 그런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짐승을 끌듯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 몰약을 먹였습니다. 이 몰약은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천년 재료고 진통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죄인들이 죄수들이 죄수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약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기로, 피하지 않기로, 진통제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옛날에는 옷이 귀했으니까 사형수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예,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다.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예수님의 죄목이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죄목.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그 당시 언어인 아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와 또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와 그리고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고 있던 로마의 라틴어, 이렇게 로마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세 나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자,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님을 사람을 죽인 사형수, 죄수, 강도와 같은 급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예. 사실 십자가형, 십자가 집행을 따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죄수들과 강도들과 같은 날 사형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똑같은 급이다. 함께 살인자 취급하며 함께 사형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 살인 강도들, 예, 강도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욕을 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을 줍니다.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랬는데 네 자신 먼저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욕합니다.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지만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도 강도들도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들도 예수님을 멸시했다, 조롱했다, 희롱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고 비난했고 업신여겼고 조롱했고 희롱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그죠? 예.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고통.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린 고통. 온몸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것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만은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희롱하고 저주하는 고통. 이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요.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가 아니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룩하신 주님이 그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수많은 예수님의 종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십자가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멸시, 조롱, 희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고통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에게 무서운 죄가 쏟아지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워낙 죄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죄가 습관화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양심의 고통이 없어요. 남들이 알지 않는다면, 남들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에게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평생 짓는 모든 죄,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새로 산 옷에 물방울이 하나 튀어도 흙이 하나 묻어 먼지가 하나 묻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새 옷에 김치 국물 하나 흘리면 얼마나 억울해하고 서운해합니까? 그러나 김치 국물 한 방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죄,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그 위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려고 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겪었던 무서운 고통입니다. 어제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고발할까봐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거나 도망가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죽음을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은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전에 본디오 빌라도 이전에 로마 군인 이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이전에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면, 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세계의 못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의 창끝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서운 죄인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살인자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길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길을 통해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성금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님, 제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무섭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새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내 죄가, 내가 평생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죽였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요 살인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꿇어 엎드리기로, 그리고 그 무서운 영적 현실을 똑똑히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